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보기도 하시고 이러저런 다른 방법을 쓰시다가 안 돼서 죽음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마지막 3년 공생애에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이나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단한 일을 만나신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이 일이야말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사역의 그 완성이요, 그 뜻하시고 걸어오신 모든 일에 이제 절정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흐르는 땀이 피와 같았다 하는 것 같이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며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버겁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 다른 모든 것에 신경을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행진하는 이 길에 소경 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과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든가 인류를 구하는 일을 만났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은 사소하게 취급되고 지나쳐버려도 무관한 일일지 모릅니다. 또 당연히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오해한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이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일일 거라고 기대했던 많은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정치적 싸움과 도전과 또 기대를 걸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연호하며 환호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둘이 예수님을 찾자 무리들은 그를 잠잠하라 물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진을 멈추시고 저를 만나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확인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20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둘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과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시려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소경두를 고치는 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직분의 본질이 섬기며 희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슴에 꼭 기억해둬야 할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고 권세를 부리는 일이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세상의 영웅주의적 발상을 그대로 용어만 기독교 용어로 바꿔놓고 그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본인이 남과 다르다는데 영웅된 그 기준을 가집니다. 남들은 자기 생각만 했는데 국가를 먼저 생각했다. 사람들은 구구단 외우기도 바쁜데 어느 만큼 똑똑했다. 물론 영웅들이 역사나 자기가 살던 시대에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세상은 그의 공헌과 그의 기여보다는 공헌과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그를 영웅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앙의 영웅이란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상의 위인이라 이렇게 일컫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최고의 위인은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다른 누구와 짝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모세의 모세된 위치는 그가 어떻게 남과 다르냐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35절 이하에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등장하는 모세, 스데반이 묘사하는 모세를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물론 모세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초점은 뭐냐면 모세가 뭘 했냐 이겁니다. 뭘 했냐. 모세가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고 생명의 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여 줬다 이겁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큰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타닉호를 봅시다. 그럼 타이타니코에 타이타니코라는 배와 선원과 승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승객과 선원과 배. 그럼 여러분은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과학 문명의 그 정서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 능력, 기능 이런 쪽으로 가치를 판단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승객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해봅시다. 선체와 선원과 기관은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선체를 중요하다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기관이나 선원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기계가 있어야 된다. 기계를 조작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체입니다. 기능의 면에서 많이 아니고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자는 겁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수가 없으면 선원이 우수하다든가 기계가 좋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실어 나를 승객과 화물을 위하여 그래서 배도 있어야 되고 그 배가 목적지로 가기 위한 기능으로 선원과 기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에 초점이 있다고요. 모세를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했는가 봐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어본 게 잘못이지.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봅시다. 내가 그렇게 다시는 물어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도 무의식적으로 물어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 위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모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적인 영웅관에 익숙해서 모세는 남달랐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추적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3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을 철학과 무슨 세상 사상 같이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 믿는 이 도를 본인들이 이해한 탓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본인들이 고급한 지성과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본인들의 고급함의 증명이 되어 자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누가 더 잘났냐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너희는 참 바보 같구나 이겁니다.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왜 너희는 내 뒤에 줄을 서느냐? 우리가 우월한 사람, 우리가 무슨 위인, 영웅인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는 수단이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너희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과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500만 원 주고 가정교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나는 한 달에 5만 원도 안 주면서 선생님은 500만 원을 주는구나. 나도 가정교사가 되자. 가정교사로 500만 원짜리를 쓰는 것은 아들이 그 이상의 가치, 즉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그것보다 크기 때문이죠. 가정교사에게는 5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것으로 끝이고 아들은 그 이상의 것으로 훌륭하게 만들려고 500만 원짜리 가정교사를 쓰는 겁니다. 자,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지어주는데 설계사한테 1억을 주고 설계를 맡기고 집을 100억을 주고 지었어요. 아들이 생각하기를 야, 설계사가 되면 1억을 받는구나. 응? 책상에서 자대고 쓱쓱 그리니까 1억이나 받네. 설계사를 할까? 아니면 건축을 할까? 건축을 했더니 100억이나 받네. 그게 다 누구 준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설계사니 건축가니 동원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초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어떤 일꾼을 일으키면 모세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면 그게 다 승객들을 위한 것이라 말해요. 그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얼마나 훌륭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남달랐는가, 엘리야는 어떻게 남달랐는가가 아니라 그런 도구들을 세워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를 알라 말이죠. 앞에 다 악을 써놨더니 이제 목소리도 안 나요. 이런 일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인물이 아마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전사로 우리 뇌리에 보통 그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때 다스리던 아합 왕이 그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그 잡아 가두고 핍박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북왕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합 왕 때문에 그 정치적인 권력에 눌려서 전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됐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가 아합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합 왕과 그의 비호를 받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대적하여 홀로 하나님의 종으로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그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종된 일을 감당했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엘리야는 환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를 세례요한이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엘리야가 가졌던 사역을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사역은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아비와 자녀를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그걸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엘리야는 접착제 같은 거죠. 여러분, 부러진 물건이 있어서 강력 접착제로 둘을 붙였다. 그럼 그 접착제 성능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접착제를 쓴 것은 그렇게 붙여서 쓸 진정한 어떤 물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모든 걸 팔아서 접착제만 사다 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감당한 데 있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을 논하려면 엘리야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입혔는가로 결실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남다른가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 중요한 것들은 다 이게 외우기 좋게 되어 있어요. 337박수. 그러면 이거 여기다 박수를 치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112. 얼마나 좋아요 외우기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얘도 구원했다. 얘도 사도를 시켰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명문 출신이고 명문엔 양면이 있어요. 그 명문 집안이며 명문 학벌을 가졌는가, 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논하는 것은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바는 그가 스데반을 죽였으나 본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고 이런 사람도 그의 일꾼으로 쓴단 말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17절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다 아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영웅주의는 그는 남다르다. 이게 우리한테도 아주 뿌리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남다르다는 것은 세상의 영웅주의는 언제나 그의 영웅됨이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열등함 위에 서 있는 승리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했지만 그는 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으나 그는 안 도망갔다. 그래서 그의 영웅됨을 증거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묵사발을 시켜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의 신앙 좋은 것이 증거될 때마다 옆 사람의 못난 것이 꼭 밝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영웅이라는 건 그가 있음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입고 모두가 힘을 얻는 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제가 청년기 때 아주 신앙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기 때 제 앞으로 한 5년 전후한 선배들, 믿음의 좋은 선배들 그룹도 갖고 있었고 저희 한 4, 5년 후배들의 좋은 믿음의 그룹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고죠, 그죠? 앞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 봉사를 하고 아주 그 성실하고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루는 그 아주 아끼던 후배 하나가 사색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료 중에 하나가 이 친구 아주 능력이 있고 아주 성실하고 모든데 칭찬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누가 시기해서 콱 물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물으냐면 너 교만해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몇 날 밤을 고민하다 온 거예요. 형님 제가 교만합니까? 어떻게 해야 겸손합니까? 자, 이런 일에는 뭐 아주 도사입니다. 이거 뭐 척 듣고 아 이게 무슨 문제구나. 얘가 뭘 헤매고 있구나. 그냥 번개같이 알아먹었어요. 야, 네가 교만해서 교회의 유익이면 교만해. 네가 지금 겸손하겠다는 거는 흠 없이 너 하나만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게 잘못이야. 알아듣고 계세요? 그때 그 왼수도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신앙적인 어떤 덕목들, 사랑이니 희락이니 충성이니 여러분이 그걸 자기 치장으로 가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열심이 남에게 유익한 걸 보라고요. 가다가 이 같이 가는 동료가 지쳐하면요. 우리 꼭 이렇게 뭘 지쳐해? 아니, 목숨을 걸고 가는데 그걸 못해? 철야해보세요. 저는 12시를 못 넘겨요. 저는 뻗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도 못 박히셨는데 하늘까지 하룻밤 새는 걸 갖고 뭐 이렇게 눈깔이 뒤집어지세요? 그럼 못 써요. 옆 사람이 못 감당해 보이면 하품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우 목사님 오늘 좀 일찍 자면 안 될까요? 이게 실력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는 사람은 손 한 번 든다. 그거 봐, 웃고 안 들지. 우리는 왜 이걸 못 하느냐 하면 한 영혼이 중생하여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가 국민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를 분별을 안 해요. 늘 완전주의고 늘 이상주의고 늘 결론에 가 있어요. 국민학생이면 국민학생이라고 욕하고 중학생이면 중학생이라고 욕하고 대학생이면 대학생이라고 욕해요. 근데 아니 그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한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차별화한다고요. 그럼 못 써요. 그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뭔가를 보세요. 내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이 시대와 이 사회와 내 이웃이 이익을 볼 것이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고급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어떻게 나는 죄 안 짓고 어떻게 나는 앞장섰고 어떻게 나는 남보다 우뚝 섰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영웅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웅적인 조건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웃기는 게 우리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군가 봐요.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하다못해 군대 동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는 사실 공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모인 것이지 무슨 성격이 같거나 뭐 그렇게 꼭 친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모인 거 아니라고요. 뭐 취미가 같고 무슨 사상이 같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상하게 모였는데도 여러분 가장 급하면 고등학교 친구들 찾아가요. 군대는 더 하죠. 군대는 정말 학력과 문벌과 뭐 정서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놨는데도 그거 훈련소에서 몇 달 같이 있는 것 같고도 평생 친구를 만들어요. 근데 교회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게 더 치열하고 더 외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경쟁을 한다니까요. 우열의 비교를 하고 더 밟아서 자신을 증명해내기 때문에 교회 오면 더 마음을 닫고 자기를 열지 않고 가서 비빌 때도 없고 쉴 때도 없고 또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급하면 누구 만난다고요? 포장마차에 누구를 초대해? 존 웨인을 초대해? 고등학교 동창이 그냥 두꺼비표 사이다 까면서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를 나눈다고요. 왜? 같은 고백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모인 교회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 신앙의 세속적 영웅주의 때문이에요. 참다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모가지에 건 목걸이 하나 달려있고 가끔 차에 하나 붙어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왼수들이. 그리고 난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매주 이 싸움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이 욕 안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전혀 영향을 안 받아. 내가 그렇게 긁어도 화도 안 내. 그리고 또 와. 난 그걸 모르겠어. 저 목사가 언제 미치나 보자. 이거 모르는 거야. 어떡할 거야?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응? 십자가를 질 거야? 말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독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셨더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를 썩는 미랄이에요. 근데 미랄을 안 해. 새 총에 놓고 쏴. 땅에 안 심어. 그래서 교회는 전부 애꾸는 아니면 이빨 부러지나 서로 쏴가지고 잠시도 방심을 못해.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이건 교회도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신자와 신자가 경계를 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 게 생각난 대로 다 짓거리시고 막 말하세요. 아니 내가 뭐가 없나요? 지금 죽는 마당에. 설교도 이렇게 안 해요. 가만 보니까 설교도 멋있게 해요. 무슨 개수작들이에요. 어? 그런 모습. 응? 피가 나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도 피가 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피 흘려 구원하세요. 제발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무기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신자된 삶에 기가 막힌 기적들을 남의 입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로 다시 확인하며 서며 살게 하사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마땅히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며 그래서 결실되는 생명과 영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두에게 끼치는 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책임과 그 본질과 그 살아야 할 인생을 십자가로 확인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